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24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 재물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은 신자들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흩뿌리고 더욱 더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올바름으로부터 억제하는 자는 오직 빈곤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흩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자르는 넓게 그 다음에 아낌없이 내던지다 이런 뜻으로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그 대상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시킬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베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베풀림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단다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들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 없이 되도록 많은 자들에게 아낌없이 흩뿌리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아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구분 없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된다고 할 때는 구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궁핍한 자를 구제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대가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그에게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그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귀한 은사를 주실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연단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무에게나 흩어 구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한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대가 없이 그것을 욕심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물질을 여러분들이 손에 얻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고 싶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황금 앞에 유혹을 받게 되고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취약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재물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겁니다. 라고 내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네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어떤 물질을 주고 그가 그 물질을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쓰는지 쓰지 않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물질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서 자칫 유혹에 넘어져서 욕심을 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다가 또 하나님이 그것을 몇 배로 빼앗아 가시는 이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철저하게 다듬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질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물질을 그에게 계속 공급하시면 그 물질이 절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필요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받지 않고 내가 물질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의욕이 앞선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욕이 앞선 얘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황금을 돌처럼 보고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그에게 먼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흩어 구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물질을 선용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자 반대로 이 일을 스스로 억제하고 꺼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서 결국 그렇게 쓰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돕긴 누굴 돕니? 하고 스스로 그런 마음들을 억제하고 꺼리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궁핍을 허락하신다. 과도의 아껴도 여기서 아껴도라고 번역된 호세크라는 말은 억제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한 도리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색해지는 겁니다. 사악한 이기심과 탐욕이 발동해서 도와야 되는데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끊임없는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계속 억제하고 내가 우선이고 나도 지금 없는데 누굴 만약에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이기심과 인색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향해 물질을 나누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려고 할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리고 독에 금이 가서 물을 가득 채워놨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와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점점 다 그가 가진 것들이 새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색함, 그것은 결국 빈궁과 궁핍을 초래하는 지름길이고, 힘써 구제하고 나누어 줄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선행에 힘쓰는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잠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 지혜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누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25절에 축복의 영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흡족하게 하는 자 또한 흡족하게 될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네페시 베라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즐겨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모두에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자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충분히 남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체험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윤택하게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충분히 마시게 하다, 갈증을 풀다, 충족시키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겨우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구제를 할 때는 윤택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 갈증이 완전히 그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만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베풀어서 그를 윤택하게 한 자는 그 자신도 윤택하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대가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요와 윤택의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선용해야 되는 대상은 궁핍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수입에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자꾸 도우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남에게 풍족하게 채워준 그에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갇혀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극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희락과 평강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의 삶까지도 윤택하게 해주시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오늘도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이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잠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곡식을 거절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곡식을 파는 자는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필품인 이 곡식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매점매석을 하려는 자들, 자기의 그렇게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곡식을 거절하는 자. 이스라엘은 겨울에 11월이나 12월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초여름에 수확, 4월이나 5월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기후가.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파종도 수확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들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해 농작물이 하나도 없다.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곡식을 저장해 둘 곡식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흉작이 될 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 어려운 고비 때 곡식을 내다 팔아서 고대 사회가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탐욕에 눈이 먼 나머지 매점매석을 도모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악덕한 상인들이 있었던 거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흉년이 왔어요. 몇 배를 붙여가지고 이제 고가로 파는 거예요. 그냥 고혈을 빠는 거죠, 정말 백성들의. 지금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곡식을 좀 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만드는. 곡식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곡식 창고를 잠궈놓고 안 파는 겁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악덕한 상인이 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인간 좀 하나님 벌을 주라고. 저 탐욕적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도 지밖에 모르는 저 곡식 창고 문을 잠궈놓고 팔지 않는 더 가격이 오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저 악덕한 사람을 제발 하나님 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주를 구하 하나님 앞에 빌겠죠. 요셉이 지은 창고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창고를 활짝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가격에 곡식을 사서 연명하게 한 이런 착한 상인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저렇게 아무 욕심 없이 저렇게 많은 곡식을 미리 저장해냈다가 이 어려운 때 백성들에게 염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향하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빌었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평상시 가격보다 몇 배, 몇십 배 이윤을 남기면서 장사를 한다면 반드시 망할 짓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더 풍족하게, 더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공급을 한다면 자 모든 것이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정상화됐을 때 사람들이 그 상인의 선행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다 모든 것을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모두가 어려운 때 이 후덕한 상인들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 나중에 결국 그가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인데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상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직업을 자기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흥하게 하십니다. 내 이윤을 최소화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거나 우리 집에서 밥을 먹거나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 그죠? 어떤 양심을 가진 자에게. 21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찾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신자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내게 많은 이익을 가져오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약한 세상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다 불법, 편법, 어떤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찾아야 돼. 선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선이 감추어지는 시대예요. 예? 지금은 선이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악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악이 보편화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려면 선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것이오? 나에게 편법을 얘기하지 말고 합법적인 길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정직하게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찾다라는 말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기어이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그걸 찾는 겁니다. 선한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세상일수록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보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한 방법이 있고 이 나머지는 다 악한 방법인데 이 선한 방법은 저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핏 보면 다 악한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저 밑에 감추어둔 선한 방법을 기어이 시간이 걸리고 내가 손을 보더라도 그 선한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저 관행을 따라서 그냥 편법으로 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응? 선을 찾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변명하겠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악한 방법밖에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찾을 만큼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정말 다 찾아봤느냐? 정말 선한 방법이 없더냐? 악이 보편화되는 시대일수록 정직한 방법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왜 주위를 범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타협을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응? 이게 주의 길이 아닌가 보다 단념해야죠. 성도 여러분,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그러므로 선을 찾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각오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급행료를 내고 빨리빨리 쉽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수 없어. 아, 그러면 당신에게 기회가 안갈수 있는데, 그럼 난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하지 말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십시오. 그 길이 물론 어려운 길이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참을 돌아가야 되거나 이번 기회가 내게서 날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업하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망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욥은 안 망했습니까? 다 망했잖아. 완전히 다 망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습니까? 망하지 않고 싶은 거죠. 망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반드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도 좀 저 뒤로 밀어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예요. 모두가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선한 길, 믿음의 길, 정직한 그 길을 신자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할지라도 그 길이 오직 참되고 유일하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은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은 더듬어 찾는다 그랬습니다. 더듬어 찾다.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자주 밟아가다, 찾기 위해 따르다 이런 의미인데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만드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타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뭐가 임한다고요? 악이 임한다. 악이 임한다. 선을 찾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서 마침내 그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기어이 그 악한 방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선한 길이 있는데도 악인들은 그 선한 길, 정직한 길 집어치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게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악재같이 그 길을 찾아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지엄한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물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다 길이 열려. 다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만 잘 신앙? 하나님 다 이해하셔. 때때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가? 때때로 어길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응? 그걸 다 지키고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내 양심이 고동치는데도 그걸 던져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 받아먹다가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어이 개어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명심하십시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도 그 은총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